네, 반갑습니다. 죄송합니다. 1년 10개월 만에 이곳을 다시 방문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감개무량합니다. 오늘 드릴 설교의 제목은 지옥에 관한 진실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과 요한계시록 20장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면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는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네, 2024년 7월 10일로 기억하는데요. 이런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선관위 청탁금지법 위반. 수당으로 골프 해외여행 갔다. 네, 정말 의심이 가는, 선관위에서 이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기 시작하더니 작년 4월에는 선관위 직원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0명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천 900 몇십 명 같은데 그중에서 채용 규정 위반이 1,200여 건이 됐다 하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7일에는 선관위는 가족회사다. 부정채용이 878건 적발이 되었다. 기사가 또 나왔고요. 또 계속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자체 감사에선 채용 비리가 0건. 아무도 선관위 자체에서는 그런 비리를 알 수 없었다고 나오죠. 그리고 부정을 저질렀던 이 선관위는 조작 지시 후에 그 지시를 받은 사람도 다 끌어들여서 너도 공범이다 하면서 부패 원팀을 이루었다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비난을 받는 선관위인데도 그래도 감사는 못 받겠다고 얘기를 했고 또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현재에서 선관위 감사는 위헌이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선관위는 대통령 보다도 더 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절대 권력이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근데 국민 여론이 좀 하도 악화가 되니까 이제 사무총장이 나와서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다 하고 립서비스를 했는데 그 부정을 저질렀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파면이라든지 이런 조치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그리고 역시 금년 2월 27일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허위 병과 무단 결근으로 70차례 해외여행을 간 사례가 있었다. 또 1년에 무려 131일 해외여행을 간 경우도 있었다. 또 무단 결근으로 8년간 817일을 해외 체류한 직원도 있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건 이제 강원도 선관위 간부 적발한 것과 관련돼서 그런 기사가 이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금년 3월 18일 한 2주 전쯤이죠. 충북 선관위에서 선거 경비 230억 원을 이미 지출하고 위변제까지 하면서 사용했다. 이게 보도가 됐어요. 자, 이런 기사를 보면 저는 이런 성경 구절이 떠오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고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지 못하고 또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공기업이든 사기업이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우리나라 선관위처럼 이렇게 부패한 기업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록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저는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안 했다면 오히려 이제까지 언론을 통해 드러난 선관위의 정체성에 반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3일 계엄령이 선포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부정선거 수사였었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선관위원장을 누가 겸하고 있습니까? 판사가 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많은 부정선거 증거들이 발견되었어도 다 기각이 되어 이제까지 부정선거를 법적으로 밝힐 수가 없었음은 모두들 잘 아실 겁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이 사랑침대 교인 여러분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제 설교를 들으시는 분을 위해서 좀 레퍼런스를 제시하자면 부정선거를 밝히는데 선구자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이 화면의 주인공 민경욱 전 의원입니다. 이제 그분의 유튜브나 페이스북, SNS 등을 통해서 이제 정보를 더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왜 더 카르텔이라는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영화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지원 변호사가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부정선거의 그 큰 그림,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내용인데 간 큰 이야기 1화, 2화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병호 박사 아주 열심히시죠. 부정선거를 밝히기 위해서 한 5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분의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도 부정선거의 증거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방대를 이끌고 있는 황교안 대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부정선거는 팩트다.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부정선거는 믿음의 영역이 아닙니다. 지식의 영역입니다. 부정선거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용돈 PD도 이제 부정선거 취재를 시작했죠. 그래서 부정선거 그 실체를 밝힌다 해서 계속 시리즈로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 3일 이제 계엄 선포의 핵심 이유가 부정선거였었는데 이 화면에서 보시는 그 일장기 투표지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말로 기억되는데요. 저희 인천국제침례교회가 소재한 송도 지역구는 인천 연수을이죠. 거기 재검표 현장에서 이 천여 장의 일장기 투표지가 나왔습니다. 그 투표지를 관리했던 공무원이 선거 무효 소송 중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이런 투표지를 본 적도 없고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증언했고 투표지 날인을 담당한 사무원으로부터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대답을 들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천여 장의 일장기 투표지는 투표 당일에 아무도 보지 못했고 또 투표한 것을 개표하는 그 개표시에도 한 장도 발견되지 못했는데 재검표시에만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대규모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지극히 논리적인 결론이 도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며칠 전 재보궐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때 보니까 부산시 여러 지역구에서 7시 59분에 CCTV가 다 멈춰져 있었다. 그리고 그에 수많은 부정선거의 증거들이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병호 박사의 경우에는 역대 최고의 조작률을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했다. 그렇게 또 밝히고 있고요. 그리고 뭐 모두들 오늘 기분이 좀 안 좋으실 텐데요. 오늘 부정선거로 계엄을 실시했던 유 대통령이 파면이 되었죠.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헌재가 오늘 선고를 할 때 정말 그 내용이 다 반박할 수 있는 것이고 심히 부패되고 거짓된 집단인 것이 이제 아는 사람은 알게 되었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의 주제와 관련된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이처럼 엄청난 비리와 부정과 거짓을 저지르고 반성은커녕 적반하장 내지는 후한무치의 태도를 보이는 것일까요? 예, 기본적인 뭐 권선징악은 둘째치고서라도 바로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지옥에 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여덟 가지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옥은 마음의 상태인가요? 최근 들어 지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존 레논,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티스트죠. 비틀즈 멤버 중에 하나였고 그가 직접 작사 작곡한 유명한 노래 이매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를 보시면 No hell below us, 지옥 없는 유토피아를 선포했습니다. 또 아울러 존 레논의 이매진을 또 가사 살펴보시면은 No countries, no religion에서 보듯이 공산주의, 즉 종교가 없는 단일 세계 정부를 주장합니다. 누군지 잘 아시죠? 저도 김연아 선수의 열렬한 팬입니다. 2014년 동계올림픽에서 김연아 선수가 멋진 피겨 스태잉을 보이는 동안에 바로 이 이매진이 연주되는 것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존 레논의 목소리와 함께 이 노래를 따라 불러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1971년에 이 이매진 음반이 처음 발매가 되었는데 지금 한 50년 넘었죠? 지금까지도 많은 세계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무의식적으로 이 노래를 흥얼거리는 가운데 지옥은 없다고 소위 요즘 용어로 가스라이팅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직장생활 하실 텐데요. 크리스찬이 아닌 경우 직장생활하면서 이 지옥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죠. 왜 그래요? 지옥을 마음의 상태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What the hell 하면서 이 지옥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뭐 그렇다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던 유명한 기독교 신학자 중에도 지옥은 단지 마음의 상태일 뿐이다 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냥 신학자가 아니에요.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C.S. 루이스. 그는 저서 The Great Divorce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역하면 커다란 이혼, 큰 이혼 이렇게 돼야 될 텐데 이 내용을 또 우리말로 번역한 한글 번역서에서의 제목은 천국과 지옥의 이혼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책에서 지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합니다. 지옥은 마음의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이보다 더 진실한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의 상태를 내버려 두거나 자기 마음의 지하 감옥에 피조물이 모두 갇히게 된다면 결국 지옥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천국은 현실 그 자체입니다. 온전히 실재하는 모든 것이 천국입니다. 흔들릴 수 있는 것은 모두 흔들리고 흔들리지 않는 것만 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예, 이따가 뒷부분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지옥은 결코 마음의 상태가 아닙니다. 지옥은 real place,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입니다. 또한 지옥은 뭐 연옥이라든가 림보 같은 개념으로도 대체될 수가 없어요. 이 purgatory, 연옥인데 로마 가톨릭 신학에서 연옥은 궁극적으로 천국으로 향하는 사람들 중 일부가 천국의 기쁨에 들어가는 데 필요한 거룩함을 얻기 위해 먼저 정화를 거쳐야 하는 육체적 죽음 이후의 중간 상태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연옥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고 외경에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또 림보라는 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원죄로 죽지만 저주받은 지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의 상태에 대한 사변적인 생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이 림보는 지옥의 주변 가장자리에 있는 장소로 천국이나 지옥 또는 연옥 그 어디에도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머무르는 장소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화 인셉션, 예, 놀란 감독이 만든 정말 재미있는 영화죠. 또 심각한 영화이기도 하고요. 인셉션에서도 림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그 정의가 건설되지 않은 꿈의 공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나 뭐 연옥이든 림보든 그리고 지옥이 마음의 상태라고 하는 생각이든 성경에 따르면 엄청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만인 구원설과 영혼 멸절설은 무엇인가요? 사실인가요? 아닌가요? 예. 20세기에 영국의 기독교 사상가 두 명을 택하라고 한다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마틴 로이드 존스와 존 스타트를 얘기할 겁니다. 존 스타트 굉장히 존경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영혼 멸절설이라는 치명적인 반기독교 교리를 믿었습니다. 2011년에 작고를 했는데 10여 년 만에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이 존 스타트의 이름이 인구의 회자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 작년 9월 달에 인천 송도에서 제4차 로잔대회가 열렸었죠. 저희 교회도 외국 선교사들이 제법 많이 그때 오셨었습니다. 로잔대회를 처음 창설했던 주역들이 몇 사람 있죠. 대표적인 사람이 빌리 그레함과 이 존 스터트예요. 그래서 존 스터트가 작년에 우리나라에서 좀 부각이 되었습니다. 그걸 맞춰서 작년 5월 달에 국민일보에 이 존 스터트의 이 잘못된 교리를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어요. 한동대 김기호 교수께서 이걸 쓰셨는데요.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불신자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가 소멸된다는 영혼 멸절설을 지지한다고 밝혀 교계에 충격을 준 적이 있다. 하지만 영혼 멸절설에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한다. 우선 성경 전체는 명백하게 지옥의 존재와 영원한 형벌을 강조한다. 둘째로 성경적인 인간론의 관점에서 영혼은 불멸의 존재다. 셋째, 영혼 멸절, 영혼 소멸은 형벌이 아니라 모든 형벌에서 벗어나는 것을 함축한다. 결론적으로 스타트의 영혼 멸절설은 고통에 대한 거부감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렇습니다. Annihilationism, 이 영혼 멸절설은 불신자들이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후에 소멸된다는, 즉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한 많은 신학자들이 영원 멸절설 외에 만인 구원설도 주장하며 영원한 지옥은 없다고 말합니다. 만인 구원설은, Universalism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것이라는 믿음, 즉 모든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에 간다는 그런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다양한 모든 길, 즉 모든 종교들과 신앙들이 천국으로 인도한다고 믿든지, 또는 하나님은 긍휼과 사랑이 풍부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만인 구원설은 WCC 등에서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와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 신학자들이 이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즉 영원 멸절설이나 만인 구원설 등의 주장을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천국에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완벽이라는 단어에는 온전함, 곧 부족함이 없다는 개념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것이 완벽하다면 그것은 다 갖춰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 없는데 어떻게 천국이 완벽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한다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모 신학교 교수 가운데 이런 주장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거처는 완벽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완벽합니다. 역시 아멘입니다. 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그리스도의 의를 아낌없이 다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의 거처도 거부합니다. 하나님 자신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대로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미 정죄를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믿음을 강요하는 것이나 자신의 죄를 무시하는 것이나 그리스도를 회피하는 것 등은 모두 천국의 완전성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저는 아직 천국에 가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도착하면 우리의 관점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제한적인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의 관점은 천국 가면 거룩한 하늘의 관점으로 대체될 것입니다. 영원한 상태에 대해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리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또 아픔이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아마도 이제 고통이나 애통, 영어로 이제 pain이죠. 그 범주에 속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그들에 대한 지식이나 기억을 전혀 갖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쩌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같이 있지 않는 상태가 오히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지 이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통하여 희미하게 보나 그때에는 얼굴을 마주 대하여 보며 내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시는 것 같이 나도 알리라. 그러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국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며 우리가 영원토록 완전함을 경험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모든 것이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복된 상태로 바뀝니다. 여기에는 우리들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의 몸과 혼과 영은 완전히 영화롭고 복된 상태로 변화될 것입니다. 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될 것이며 우리의 생각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나오듯이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된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0장 1절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 곧 구속하신 자들을 완전케 하실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서 나오듯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영원토록 돌봐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초점은 사랑하는 이들이 없이 어떻게 천국이나 영원한 상태를 누릴 수 있는지에 맞춰줘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믿도록 인도하여 그들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에 대해 잘 묘사가 된 부분이 어디 있을까요? 지옥은 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6장에 잘 묘사가 되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6절까지인데요.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주색 옷과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또 나사로라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그는 헌데 투성이로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려 하더라. 또한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의해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겨지고 그 부자도 죽어 묻히게 되었더라. 그가 지옥에서 고통 중에 눈을 멀리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내게 궁유를 베푸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가 그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도록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나이다 하거늘 아브라함이 이르되 아들아 너는 네 생전에 너의 좋은 것들을 받았고 그와 같이 나사로는 나쁜 것들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 생생한 역사적 사건은 지옥을 직접 창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지옥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참고로 이 내용은 비유입니까? 비유가 아닙니까? 비유가 아니죠. 예수님이 비유라고 직접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나사로라고 하는 실명이 나오기 때문에 실화입니다. 성경은 hell, 지옥이라는 단어만으로 지옥의 존재를 54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everlasting fire, 영원한 불, everlasting destruction, 영원한 멸망, outer darkness, 바깥 어둠, bottomless pit, 바다 없는 구덩이, 무저갱이라고 그러죠. 개역성경식으로는. 또 lake of fire, 불호수, 개역성경식으로는 불멋 등 지옥에 대한 다양한 단어와 표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지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우리말 지옥, 한자어죠? 두 음절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여러분 이제 다 아실 겁니다. 첫 번째 지자는 땅을 뜻하죠. 그리고 두 번째 옥은 감옥을 뜻하고요. 그래서 영어로 이제 dungeon, 지하 감옥이 지옥입니다. 지구 중심부에 지옥이 있다고 하는 여러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단 두 구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붙들어서 그들이 산채로 지옥에 내려가게 할지니 사악함이 그들의 거처들에 있으며 그들 가운데 있도다. 그녀의 집은 지옥에 이르는 길, 곧 사망의 방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이처럼 지옥의 장소는 영어로 down, 내려간이라는 표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들은 다음과 같이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이 누가복음 16장에서 부자는 지옥에 있었고 낙원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묘사가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라고 의문 가지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을 보시면은 지옥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즉 누가복음 16장의 그 시점으로서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진짜 지옥이에요. 제가 영어로 hell proper라고 썼는데요. 거기는 이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같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가서 고통을 받는 곳이죠. 두 번째는 이제 paradise, 낙원이죠. 또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곳인데, 거기에는 이제 나사로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the great gulf, 큰 구렁텅이죠. hell proper와 paradise 사이에 있는 것인데요. 어떤 분들은 이것이 이제 bottomless pit이 아니냐, 무저갱, 바닥 없는 구덩이가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후에는 이 상태가 좀 변화가 왔죠. 낙원이 셋째 하늘로 옮겨졌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실 때 포로로 잡힌 자들을 포로로 이끄시고 사람들에게 선물들을 주셨도다 하시느니라. 이제 그분께서 올라가셨은즉 그것은 곧 그분께서 또한 먼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내려가신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려가신 그분께서 또한 모든 하늘들보다 훨씬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반면에 지구 중심에 있던 지옥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마침내 불호수 속에 던져지게 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4, 15절의 말씀처럼 모든 잃어버린 영혼은 영원히 불호수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옥에서의 삶은 어떨까요? 저는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어떤 외국인인데요. 이제 영어로 얘기하는데 자기는 지옥에 가고 싶다. 왜? 지옥에 가서 맥주 마시면서 그 불꽃 속에서 댄싱을 하면서 much fun, 많이 즐길 거다. 그런 경우를 봤어요. 정말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망상이죠.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좀 전에 지옥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구 중심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구 중심에 지구의 핵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뜨거울 곳으로 여러분들도 배워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뜨겁게 가열되는 이유는 약 20% 정도가 중력 증가 때문이고 또 80%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때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지구의 중심 온도를 이제 화씨로 계산했을 때 7,000도에서 12,000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제가 섭씨로 변환을 해보니까 3,872도에서 6,648도 정도 되는데 뭐 감이 오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태양 표면보다 더 뜨거운 곳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의 지옥에 있는 부자가 어떻게 표현을 했습니까? 나는 이 불꽃 속에서 고통스럽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매우 합리적인 표현입니다. 보편적으로 우리는 다섯 가지의 일반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육감이라는 감각을 하나도 소유하고 있기도 한 것 같습니다만은 보통은 오감을 갖고 있죠.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지 않는 감각이 뭘까요? 잘 모르시겠어요? 한 가지 감각이 누가복음 16장에 언급이 안 됐는데, 네. 후각을 통한 고통이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부자와 같이 모든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이 다섯 가지 감각을 통해서 지옥에서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냄새, 후각을 통한 고통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중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탄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이 구절에서 호수는 불과 무엇으로 탄다고 되어 있어요? 네, 불과 유황입니다. Brimstone, Sulfur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죄인을 벌하시는 구절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화약에는 한 세 가지 중요한 성분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유황입니다. 근데 유황은 이 썩은 달걀에 비유될 정도로 그 악취로 악명이 높습니다. 참고로 화약의 세 가지 중요한 성분 중 75%를 차지하고 있는 질산칼륨은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죠. 지난주까지 전국 곳곳에 대형 산불이 나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던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보라색 불꽃이 목격이 되고 있어요. 이는 질산칼륨이 타는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질산칼륨은 좀 전에 보셨다시피 화약 안에 들어가는 발포제인데 필요에도 좀 사용되고 있다고 하죠. 사진 한 장을 더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라색 불꽃이 선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이번 산불은 자연재해만은 아니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정 요소를 검출하기 위해 플레임 테스트, 화염 테스트를 해보면 원소에 따라 화염의 색깔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맨 왼쪽이 리튬, 그 옆이 이제 칼륨이라 알려진 포테시움인데 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예, 보라색입니다. 자, 이제 유황으로 되돌아가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럼 유황이 탈 때는 무슨 색깔의 불꽃이 나올까요? 네, bright blue, 밝은 푸른색입니다. 이 인도네시아 화산의 불꽃 사진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유황은 질식하게 할 정도로 자극적인 냄새가 나는 sulfur dioxide, 이산화황의 형상과 함께 푸른 불꽃으로 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든 구원받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센서, 감각을 통해 즉 시각, 청각, 미각, 촉각, 심지어는 후각을 통해 지옥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고통을 받는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지옥은 얼마나 지속되는 곳인가요? 제가 전도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옥은 얼마나 지속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물론 이제 다른 나라에서도 이제 뉴 에이지나 힌두교 영향권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인간의 삶과 죽음은 수레바퀴처럼 돌고 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윤회를 많이들 믿고 있죠. 또 불교 신자들도 보통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중생이 카르마 빅파카, 자신의 업, 그러니까 업에는 두 가지가 있죠. 선업이나 악업, 거기에 의하여 3계의 육도를 돌며 생사를 반복한다고 생각합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는 불교도 믿지 않고 아예 종교가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이런 주장에 동조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영화 보셨나요? 하정우, 차태현 등이 주연한 신과 함께 1,400만 명 이상이 관람해서 우리나라 영화 역사상 관객 동원수로는 3위를 했죠. 이 영화에서 불교의 세계관 속에서 지옥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옥에 갔더라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넷플릭스에서 유아인이 주연한 드라마 헬바운드, 지옥이 전 세계 시청률 1위를 기록하기도 하였죠. 이 드라마에서도 사람이 죽어서 지옥에 갔더라도 부활할 수 있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옥에 들어가면 지옥에서 나올 수 있는 기회는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윤회는 없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옥은 영원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경의 진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증인이나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같은 이단들은 지옥은 궁극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소멸할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 존 스타트 같은 사람도 동조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이 영원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거룩하시고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는 지옥을 친히 창조하시고 영원히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지옥불이 영원하고 영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성경 구절 세 군데를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것들을 찍어 내게서 내버리라. 내가 절뚝거리거나 불구가 된 채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전한 불속에 던져지는 것보다 네게 더 나으니라.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가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으리니 그들의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는 도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 지옥을 창조하셨나요? 마태복음 25장 41절 읽겠습니다. 그때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전하는 불에 들어가라. 이처럼 지옥은 애초에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준비된 장소입니다.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인간의 악함으로 인해 인류에게 필요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더 정확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옥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천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신다면 천국은 천국이 될 수 없습니다. 악인과 의인은 분리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영전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게 두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두며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게 두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둘지니라. 따라서 하나님은 악인과 의인을 분리하기 위해 지옥을 만드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지옥을 창조하신 이유는 죄인들이 선택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아담에게 free will,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선택할 권리가 있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왜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열리게 하셨느냐. 그것만 만들지 않으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완전한 창조를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종교가 없다 또는 자기는 아무것도 섬기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사탄을 섬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두 가지 선택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24장 15절의 말씀처럼 인간에게는 누구를 섬길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나쁘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혹은 너희가 거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너희를 위해 이날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으로 말하건대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 하매. 아멘이죠.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짓밟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기 위해 지옥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또 다른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다는 거 이해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공평하다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는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악인의 대명사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근데 지금 히틀러는 어디가 있을까요? 천국일까요? 지옥일까요? 아마도 모두가 히틀러는 지금 지옥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히틀러가 지옥에 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답을 말씀드리기 전에 저도 그렇지만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마틴 루터와 임마누엘 칸트의 나라 독일이 어떻게 나치 제국이라는 야만스러운 국가로 전락을 하게 되었는지 잠깐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나치 제국이 탄생한 이유는 히틀러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히틀러에 부역한 법률가들 때문입니다. 나치 체제는 법률가들이 만든 체제입니다. 우리도 오늘 경험하고 있지만 입법부와 사법부가 부패하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게르만 민족의 부흥 또는 소위 제3제국의 생존을 위해서는 어떤 짓을 해도 괜찮다는 쪽으로 법을 다 바꿔놓았기 때문에 나치의 제국이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나치는 물론 공산주의나 제수이트, 예수회 또는 이슬람같이 성경의 대척점에 있는 집단에서는 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히틀러가 지옥에 간 이유는 이처럼 나치 제국이라는 국민적 지지를 받는 독재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세계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 최소 5천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기게 하였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아니면 홀로코스트를 통해 죄 없는 유럽의 유대인 600만 명을 살해하였기 때문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어린 유대인들과 장애인들까지 죽인 용서받을 수 없는 잔혹한 죄 때문인가요? 이것도 답이 아닙니다. 히틀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틀러나 저나 여러분의 죽음 이후의 디폴트 값은 다 동일합니다. 지옥입니다. 히틀러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지 않아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히틀러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홀로코스트의 희생자들이 그렇게 죄를 많이 지은 가해자 히틀러와 같이 지옥에 있다는 것은 불공평하지 않느냐는 질문 제법들 합니다. 혹은 우리나라로 치게 되면 이토 히로부미를 비롯한 일제강점기의 주역들에 의해 피해를 본 정신대 할머니를 포함해서 많은 피해자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서 지옥에 갔는데 어떻게 그 가해자와 함께 지옥에 있는 것이 공평할 수 있겠냐는 의문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십니다. 성경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죄의 정도에 따라 심판과 형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그들이 행한 죄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12절 가보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왕좌와 그에 앉으신 분을 보니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에 기록된 그것들에 근거하여 심판을 받았더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더라. 그렇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Great White Throne, 크고 흰 왕좌 심판, 소위 백보좌 심판이 있게 되죠. 이때 히틀러나 홀로코스트로 인해 죽은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에 따라 공평하게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호수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질문입니다. 그럼 어떻게 지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벌하기 위해서 단 두 곳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결정이시죠? 바로 캘버리와 헬, 지옥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므로 우리 모두는 갈보리 또는 지옥 중 한 곳에 가야 합니다. 우리의 디폴트 값을 보여주는 이 로마서 3장 23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지옥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대가를 치르는 것을 원치 않으시지만 죄의 진정한 결과를 알고 계십니다. 성경은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선행은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걸레, 뭐 좀 격하게 표현하자면 똥꼴레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갔나이다. 솔직히 우리는 천국에 갈 수도 없지만 지옥의 형벌을 견딜 수도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구해줄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말 지옥에서 탈출하고 싶다면 갈부리로 가야 합니다. 갈부리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받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는 모든 것을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셨습니다.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가 되셨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이 갈보리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해 흘려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몰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따라서 갈보리에 가서 나를 위해 죄가 되시고 나를 위해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될 것입니다. 지옥과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전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세상 대신에 자기 이름을 넣고 한 번 더 같이 소리내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천하를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아직 인격적인 구원자이자 주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음에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 존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인인 저를 대신해서 모든 형벌을 받게 하신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부디 저를 불쌍히 여기시며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저를 도와주셔서 이 죄들을 미워하여 완전히 떨쳐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구원받기를 원하나 저의 노력이나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돌아가신 뒤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저는 이 예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으며 저의 구원자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다른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저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천국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렇게 기도했다면 갈라디아서 3장 26절과 요한복음 10장 2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내가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노니 그들이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요 또 아무도 내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하리라. 이제 주변의 좋은 크리스천들에게 여러분 자신이 구원받았음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시면 좋겠어요. 목사, 장로 또는 교회나 공동체의 리더를 포함한 인간의 말을 따르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께 당신의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 여러분의 삶은 어제까지의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혼과 몸을 다 능히 지옥에서 멸하시는 분을 두려워하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불호수에 던져졌더라. 예, 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나도 부족한 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과 또 유튜브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께 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봤을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 그 순간까지 저희 모두가 힘써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되 특별히 아직도 영원한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잘 선포해서 생명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